솔로몬이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건축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을 오늘 말씀에 기록했는데 이 8장 말씀은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보아도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모두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전반 20년을 성전 건축하고 자기 궁궐 건축하는 일에 다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위대한 건축 사업을 잘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집중적인 사업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려서 긴 시간 동안 이 건축 사업을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을 때 되어진 일을 2절에 말씀해 주는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이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땅을 되돌려 주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마 열왕기상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히람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그동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목재도 많이 보냈고 또 많은 노역군들도 보냈고 기술자들도 보내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고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이 히람 왕, 후람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절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후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베네게 사람이었던 이 히람 왕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중에 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데 솔로몬은 이미 이 건축 사업을 하느라고 국고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나라 안에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땅을 넘겨주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결정이긴 했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땅을 남의 민족에게 넘겨주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도우셔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렇게 주신 그 땅을 함부로 다른 민족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 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국고는 비어있고 건축 사업 때문에 다 소진했기 때문에 갚을 힘은 없고 지은 모든 것들의 대가는 요구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 후람 왕이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 많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느냐? 그래 비옥한 땅도 아니고 아름다운 땅도 아니고. 그런 땅을 이 땅을 주고 하려 하느냐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 받겠다고 되돌려 줘 버렸다는 것인데 그 후에 어떤 다른 대가를 요구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땅은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도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잡아주신 분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계속 이스라엘이 소유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다시 되찾은 그 땅에 솔로몬이 도시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주변에 대한 점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주로 보시면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 지역에 대한 점령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에 있는 하맛 소바 또는 다드몰, 하맛 이런 도시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국고성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국고성은 나라의 재물을 보관하는 그런 성을 말하는데 이런 북쪽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에 국고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지키는 수비대나 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급해 줘야 될 식량을 보관하고 무기를 생산해내고 하는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이 북쪽 도시들 할 수 있도록 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오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안보를 튼튼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영토를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성전 건축한 다음에 대가로 지불하려 했던 갈릴리 지방의 20개 성을 우여곡절 끝에 도로 찾은 것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북쪽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돕기 위한 국고성을 만들고 병참기지들을 건설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자고 하면 결국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죠. 역군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역군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7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역 사업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가운데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 역군에 동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옆구리의 가시처럼 되어서 늘 통합되지 않고 또 협조하지도 않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을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장악해서 노예화시키고 그들을 역군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은 레위기 25장 39절이나 42절 말씀 보시면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되는 길이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면 자식들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에 팔려가게 됐으니까 그렇더라도 안식년 때가 되거나 희년 때가 되면 반드시 해방시켜서 영원히 그 자손을 노예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사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시 노예시키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되고 그 돈 빌려 쓴 것 때문에 나중에 체조들에게 이렇게 자식들을 노예로 넘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고 매우 통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도 자유케 하셨고 바벨론에서도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민족의 노예가 또 되고 또 우리끼리 사람을 돈 때문에 노예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사회개혁을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노예제도를 다 폐지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결과 역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떤 이유로든지 노예 삼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원주민들을 역군 삼아서 이 모든 노동에 동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의 딸을 처음에 정략결혼으로 데리고 왔죠. 솔로몬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대부분의 초기에 중혼을 하게 됐을 이유가 다른 나라들과의 정략적인 일들을 위해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있는 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가장 먼저 그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서 예루살렘 와서 살게 되는데 늘 끊임직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다윗성에 건축하게 된 다윗성 인근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늘 끊임직했는데 궁궐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쪽에 이 이방인 아내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고 그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 시기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매우 명백한 신앙적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땅을 지켜내는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노예와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든지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거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거하게 한다든지 한 이런 것이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나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 않게 하려 하는 그런 거룩함을 거룩하게 지켜내려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정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완공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복원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솔로몬이 늘 일천 번제를 드렸고 또 그런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이 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의 산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짓게 하셨던 성막이 옮겨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물론 언약궤는 다윗시대 때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지만 그 이외의 모든 성막과 제단과 그런 것들은 다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것을 통합해서 성전 예배를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지, 영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매우 안정된 나라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 때부터 정해진 원칙대로 레위인들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선택해서 열두 그룹을 만들어서 찬양하게 하는 일을 그리고 문지기들을 세워서 성전을 관리하게 하는 일 이 세 가지들을 레위인들이 맡았는데 이 레위인들의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것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아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홍해를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홍해를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항구가 엘롯이고 에시온 게벨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선박을 이용해서 아라비아나 인도 지역과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곳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들이나 먼 나라들과 무역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해서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합력해서 아라비아만을 통한 외부 세계와의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국제적인 도시가 되게 되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앞서 보신 대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신앙적인 면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는 먼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무에 이 초기 한 20년 동안은 매우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이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찾아보고 말씀의 원칙대로 하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한참 훌륭하고 존경받는 통치자로서 모습을 초기에 잘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그가 신앙적인 중심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무슨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명예에 관한 문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 속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초기 이 그의 역사의 전반기에 이런 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일꾼이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먼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도 나라의 경제도 부강하게 하시고 국방도 튼튼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잘 지켜 매사에 신앙의 원칙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